앞에서 저희 어머님과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머니가 네 할머니가 성경을 천 번 읽었는데 아직 강남에 아파트가 없는 거로 봐서는 이게 정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집 아파트 없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을 그렇게 읽으셨어요. 항상 이제 아래 저희가 2층에 살고 할머니께서 1층에 살았는데 항상 내려가시면은 그 라디오나 그런 TV 속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를 항상 읽으셨던 그런 모습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아까 이야기했던 말씀이 완전히 틀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틀리지 않지만 또 그렇다고 꼭 똑같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어디에 무엇을 위한 제목인데 아마 여기서 다들 유측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심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중점으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9절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시냐면 바닷가에서 가르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모였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앉았더라. 그 갈릴리 여기서 말하는 바닷가는 갈릴리 해변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러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병삼호의 기적 등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들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심지어 밥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당시 지금 이야기하면 슈퍼스타, 슈퍼 연예인,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BTS, 너무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의 예수님께서 큰 온 갈릴리 그 바닷가를 전역을 돌아다니시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 위에서 설교하셨던 이유는 당시 바닷바람이 바닷가에서 육지로 나가면서 지금처럼 확성기나 마이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목소리가 물론 개인적인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잘 들려야 되기도 하지만은 그게 바닷바람을 타고서 수백 명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목소리가 쫙 퍼져나가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육지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그 비유가 우리가 같이 살펴본 그 말씀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맺는 비유. 이 비유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PPT 좀 들어주세요. 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생각하면 이런 푸른 초장과 실 알곡이 가득 찬 이런 열매를 우리가 상상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00배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큰 수확량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PPT 틀어주세요. 예, 여기는 네게브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남단인 곳인데 어떻게 여기가 좀 푸른 초장같이 보이시나요? 아니죠. 약간 황량한 우리말로는 광야인데 영어로는 데저트, 사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거의 60%는 바로 이런 지형입니다. 혹시 자세히 보이지 모르겠지만 저기 무슨 가시덤불 같이 보이시는 거 보이시나요? 저게 놀랍게도 나무입니다. 저게 바로 그 유명한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가 어디 나오죠? 성경에 많은 곳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런 이제 쉽게 돼서 맞짱을 뜬 이후에 다 죽이고 도망가다가 그 엘리야가 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쉬었다는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쉴만한 곳을 보이십니까? 아무리 커도 사람의 허리만큼 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곳은 그게 습도가 높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 그늘만 있어도 시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푸른 초장과 푸른 나무, 거다란 그 우리의 지탱해준 그런 나무, 미국은 다 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상상한 것과 매우 다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그나마 우기 때 좀 푸르는 그런 지형입니다. 약간 좀 푸른빛이 보이죠? 아까는 다 노랑빛이었는데 이게 그나마 이스라엘에서는 푸를 때, 우기 때를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농사와 지금의 농사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이게 최근에 어떤 한 다큐멘터리에서 찍은 영상인데 이게 최근이에요. 근데 지금도 저렇게 황량한 곳에서 어떻게 곡식을 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털어주세요. 다음 PPT는 더 이상 골 때려요. 저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저게 바로 돌밭입니다. 저렇게 돌밭과 일반적인 밭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지금 현대예요. 지금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매우 다르죠. 그렇죠? 근데 저 돌밭이, 저 좋은 밭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장소에, 한 공간에 같이 있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그냥 돌밭에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길가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장소들은 다 세분화된 것이 아니라 다 한 공간, 같은 장소에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을 살펴보면은 PPT는 이제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14절에는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 것이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이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지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등등등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요 우리에게 뿌려질 그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밭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성경 아까 우리가 구절 같이 읽었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자주 이야기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들을 사람은 들으세요. 꼭 들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안 듣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수많은 군중들조차 모두가 다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신약성경이 나오죠. 어떤 한 사람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말씀을 들다가 어떻게 졸아서 떨어져서 어떻게 목이 꺾여 사망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 있지만은 저도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말씀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듣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딴 길로 셀 때도 있고 졸 때도 있고 또 집중해서 들을 때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잘 귀를 기울여 붙잡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또 살펴보면은 단순하게 마음의 밭이 중요하지만은 또 무엇을 심느냐가 또 중요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죠. 그렇죠? 콩 심은데 콩나무, 팥 심은데 뭐가 나죠? 그죠? 팥이 납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씀을 심는지, 어떤 것을 심는지가 매우 이 말씀에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앗을 가리켜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속에는 수많은 성경의 가치들, 수많은 성경의 원리들이 포함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우리가 내 마음속에 말씀만을 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심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씨앗을 심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좀 죄악시라고 죄악된 것에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심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을 때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들을 자는 들으라는 말씀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비밀을 너희에게 이야기하실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들을 귀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을 종합해서 같이 16절과 2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의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떠 뿌리는 자니 이들을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즉시 그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만은 어떻게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바로 흘려나오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잠시 그 뿌리가 속에 없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렸는 졌으나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결실, 천국에 대한 그 확정을 맺지 못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바로 30배, 60배, 100배, 10배 우리가 모두 다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또 꼭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말씀이 바로 한 장소에 같이 있으며 내 마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한 장로님 중에 그 농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농사를 하시면서 이제 매해 이제 추수감사절 때 교회에 그 쌀 한 포대씩 아니면은 뭐 보리 한 포대씩 이렇게 같이 교회에 증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와 이것저것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제 장로님과 이제 아버지가 꼭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꼭 하나가 어떻게 올해는 잘 추수하셨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잘 곡식 익었습니까? 어떻게 올해는 좀 이익 좀 보셨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 다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농사는 나랑 하나님이 같이 짓는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 내가 반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심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을 주시지 않는다면은 이 농사는 그 해의 농사는 다 망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고 거름도 잘 주고 내가 잘 돌보고 돌봤음에도 하나님께서 바람 적절한 때를 주신지 한다면은 그 해의 농사는 모두 망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때를 주시더라도 내가 수고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반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에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의 비유가 단순하게 그냥 물질적인 축복을 만을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천국의 비밀도 같이 포함되는 이 동시다발적인 그런 말씀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든 축복,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축복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냐면은 단순하게 영적인 발달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천국의 그 소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자식, 재산, 땅 모든 것에 포함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통틀었을 때 이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이 합쳤을 때 진정한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까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 성경의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심으면 거둔다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가 과연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고 있을까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지난주 한번 되돌아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모두 그 고백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 나가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바쁜 학업도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되살펴보고자 합니다. 심는 것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조차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성경책을 펴고서 말씀을 묵상한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엔 이제 새벽 예배 안 나갑니다. 못 나가죠. 차가 없어요. 네, 좋은 핑계입니다.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방 안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묻지 않겠습니다. 아시죠? 다들 일주일 어떻게 살아갔을지. 물론 살아갔는데 바쁘죠. 그리고 고민해야 되는 거 많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 사랑한다는 행위는 단순하게 내가 바라기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고 하셔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심는 행동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심는 행동에는 말씀을 읽는 것, 찬양을 같이 부르는 것 등등등의 수많은 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그런 교제들을 위해서 심는 행위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말씀은 제가 선포한 동시에 제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미국 와서 전도하기가 네, 어렵죠. 전도하거나 뭐 집에서 나름대로 말씀 읽고 찬양 부른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렇죠, 주님만 아시죠. 제 모든 중심을. 그렇다고 얘기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 예수님 고백했을 때 과연 그 고백이 부끄러운 고백인지 아니면 따뜻한 고백인지는 아마 각자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축복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부르짖었지만은 아무런 기도들을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어떤 이들은 1만 기도해도 엄청난 10배의 계시를 주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열 심었을 때 100배의 계시를 주는 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것을 심더라도 내 마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은 무조건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바로 그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100배의 노력을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돌아오는 것은 10배의 내가 수고한 만큼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경험할 때가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특히 인생을 저보다 더 오래 살아가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 권사님들이라면 그것을 더욱더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은 결코 쉽지 않구나. 아, 세상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그냥 흐른 대로 흐르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떠나요, 교회를. 왜냐하면 난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냥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서 떠난다는 분들을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심는다면 무조건 거둔다는, 심는다면 10배, 60배, 100배 축복을 무조건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 어떤 자도 낙오한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자도 넘어지는 자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속한 우리 모두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그 임하시는 말씀이 살펴보기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또를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로또도 알아야 돼요. 사야 당첨돼요. 그렇죠? 안 사고 하나님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한다면은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 없을까요? 사지 않았는데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로또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싣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심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까지 다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부를 건데요. 혹시 꽃대도 준비됐나요? 네, 지금 아마 통역 중이라 네,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혹시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나의 그 은혜가 같이 그 말씀에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찬양 같이 부르고 짧게 5분 정도 기도한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곳에 생명 샘솟아 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새 솟아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새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새 솟아나
이곳에 생명새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말씀을 심고자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맺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서 우리가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에 주의 그 선하심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의 말씀이 마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든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간절 원한 그 자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쁘게 여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 하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정말 주님의 그 나라가 주님의 그 영광과 그 뜻이 이 삶의 이 땅 가운데 간절히 미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물 맺는 삶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마음에 빠져 우리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의 말씀에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같이 계속 기도할 때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한창 대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물고 있는 대통령, 그런 위선자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지금 한국에 계신 정윤태 목사님 잘 도착하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에게 새 힘을 달라고, 목사님에게 새 말씀을 달라고, 새로운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주께서 임하시는 계시로 주신 자 아버지께서 기도합니다. 하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겠사 앞에 무식을 물을 것은 그래야 하시옵소서. 어떤 위기나 이해할 것이 없어서 기회하겠사.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않는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그 영광에 아버지 삶 속에 임하시는 그런 말씀에 아버지께 부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풀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님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임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에 기도할 때 개인의 구원과 확신을 위해서 우리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 주께서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간절히 맺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씨앗이 되어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믿고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영광과 평안이 가득할지어다. 아멘.